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를 남자 성도 한 절 또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읽혀도 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남자 먼저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하늘께 지으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두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다함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혹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 삶과 맞닿아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이티스트들이라 그러죠. 이 무신론자들.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느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형제가 불치의 병에 걸려 저렇게 급히 세상을 떠나도록 허락하시느냐?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생명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 극악 무도한 범죄자의 손가락의 방아쇠가 그 방아쇠를 멈추지 않고 왜 당기도록 허락하셨느냐? 무신론자들이 즐겨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 속에서 대답할 수 없는 무한한 이 세상의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모순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 그러므로써 이런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으로 가는 그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오점, 단점 혹은 오류,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 치자, 하나님이 없다 치면 그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좋아, 하나님이 없다 치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래? 하나님이 없다, 죽음을 어찌 설명할래?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면 그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자, 여러 가지 우리는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수많은 질문에 큰 관심,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고통스럽냐 이 말이죠. 그 고통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어찌 설명해야 되는가? 우리는 답을 세상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답을 내놓을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신앙생활을 해도 해도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체험은 늘 몸 발치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우리의 온통 불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게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관계를 흐트르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질문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우리가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는 성도들,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회에서 그 유대교가 잘못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교로 들어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한 핍박이 있고 우리를 죽임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는 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의 그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을 2장 1절에서 4절에 마치 얼음처럼 얼려버리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등하니 여기리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죠. 큰 구원? 무슨 소리야? 큰 구원이라니. 라고 잠시 얼어붙은 그들을 두고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씩 하나씩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그 고난으로 너희들이 끝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구원받았다는 이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근거를 조목조목 한 절 한 절씩 내려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너희는 어떤 존재이며 너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그 너희의 현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가 고난에 대해서 이것들을 쭉 설명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신학적이게 돼요. 신학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학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설명하는, 물론 신학과 신앙을 이렇게 이분법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이 영광 속으로 끄집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핍박과 회유와 또 여러 가지 곤란한 부당한 처우와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의 현실이 괴롭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금 평생 믿어왔던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붙들어 메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가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절대 신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로 또 혹은 어떤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서사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서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구원과 그리고 종말에 이르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대단히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서 1장과 우리 앞선 2장 초반에 가장 핵심적인,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천사에 관한 것들이죠. 천사를 사모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사 속에서 당연히 그 주제는 흘러서 연결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서사는 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우월성, 이것이 돋보이면서 강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서 보면은, 거기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 이거 뭐 시편 8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바로 전에 어떤 시편 그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비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마한 존재죠. 우주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해와 달, 별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 하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 자연의 웅장함에 비교해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거기에 나오는 천사보다 조금 못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그 사람을 간을 씌우셨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도 더, 아니 온 피조 세계보다도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충만하게끔 하도록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아니요.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담에게 줬습니다. 하와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곧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확대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프리윌이죠.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위험은 무슨 위험일까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강압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움 속에, 무한한 자유 속에 스스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왜 위험인가? 왜 위험이 감수되는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악마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을 선택할 줄 알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무한한 사랑과 선을 행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영광과 명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인간의 행복이라 함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만물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고 행복이며 존재의 이유였어요. 이렇듯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관을 씌우고 그 영광을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가장 최고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했는데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될 현실. 8절에서 9절은 대단히 전환이 있습니다. 자, 타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을 때,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 이미 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사에게 준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와의 그 권세와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자유의지를 무한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개중에 천사들 역시 섬김을 버리고 섬김을 거절함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선택했고 그들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를 선택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은 아담과 하와의 몫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타락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천사의 타락한 뱀으로 와서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그 둘 중의 선택은 인간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하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도 또 천사들에게 관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바로 천사는 그렇게 섬김을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하는 그 구원의 필요성으로 9절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우리가 하고 띄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자, 이 표현이 앞서 6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7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아담과 동일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이상 잠시 천사보다 못한 땅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앞서 실패했던 아담과 달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 갇힌 그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음의 권세 앞에 서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도록 그 죽음 가운데로 내몰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대조가 되는데, 아담의 의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 의지와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는 타락해 죽어버린 그 인간을 찾아가서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자기에게로 다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래서 인간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멀어진 인간에게 다시 다가가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인간들은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종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왜요? 그 죽음의 권세를 풀어야 되니까. 그 죽음의 권세까지 다가가는 그 과정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냥 고난 없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인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엄청난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스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죽음이 마지막에 최고의 권세인데 그 최고의 권세 앞에 마주서 보기까지 고난을 뚫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몇 절입니까? 거기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고난을 통해 죽음까지 들어가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까지 가봐서 그 권세를 풀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그래서 9절 후반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 여전히 예수님도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고 할 터인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심으로,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창시자란 말은 선구자, 맨 앞에서 처음으로 이 일을 이룬 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고난이라는 그 분노, 죽음이 휘두르는 그 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들어가셔서 죽음 앞에 서서 죽음과 대면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죽으시고 그러면 끝인데 거기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형제로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시면서 다시금 지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영광의 사명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서 끝나면 실패한 거지만 죽어서 살아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 마귀의 권세, 이 죽음을 이긴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라 그러고 또 나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았던 우리 모두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위엄을 감수하고 주셨던 자유의지의 회복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가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유로 무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묶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아담이 썼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형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의 완성에 사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단번에 죽음으로 단번에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이 18절에 다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시험을 받아 고난을 통해 죽음까지 이르렀고 죽음을 만났고 만남에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고 그러나 그 권세에 눌리지 않고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께서 성도의 현실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히브리서에도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당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현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의 앞서 1세기 크리스천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고난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당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이 답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를 잠깐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다가오실 때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려고 심판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심판은 잠시 유보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심판에 죄에 대한 싹스로 죽음을 허락함으로 멸망으로 끝내셔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시고 심판은 잠시 미뤄두고 그 심판에 앞서서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는 그렇게 끄집어내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다시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거나 떼어갈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와 버린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매여있던 그 권세에서 떼어내신 거예요. 잠시 밖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 우리 10절에 보면은 앞부분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갔어요.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영광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권세는 이미 예수의 부활이라는 권세에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큰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초반에 우려했던 것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전 15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 가장 큰 권세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권세를 예수님이 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끄집어서 자기들에게로 묶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죽음,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미 씌우시며 천사도 훈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 버린 이 영역의 개념이에요. 저기 있다 이곳으로 완전히 옮겨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는 서로 우리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라고 선택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돌리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매일처럼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더 가까이 가까이 우리를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 사망이나 그 쭉 나오는데 가장 큰 권세인 사망도 다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주석에 주석을 쓴 유명한 신학자가 정말 똑똑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는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몰랐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 경험. 자기가 20대에 우체부를 했었답니다. 우체부. 20대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우체부가 됐는데 우편을 배달하러 어느 지배를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큰 개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더랍니다. 엄청난 큰 소리로 짖으면서 그리고 모든 이걸 버리고 도망쳤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 따라온대요. 가서 보니까 튼튼한 이 쇠줄로 그 견고한 콘크리트에 묶여서 짖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잘 묶여있는 줄 확인한 뒤로부터는 그 집을 들어갈 때마다 전혀 개신경도 안 쓰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질문을 좀 하나의 어떤 문장을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영원히 상처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묶여있는 그 개에게 가까이 가서 그 거리를 놓치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개가 와서 우리를 물어가거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질문,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심판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오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을 앞당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심판을 앞당기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충만한 숫자가 이르르면 심판은 올 겁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사탄은 완전히 진멸당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묶어놓으시고 찢으면 찢어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허락 두시는 이유는 아직도 그를 멸해버리면 구원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 없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찾으시며 잠시 심판을 먼저 앞당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신 고난의 길이, 그래서 죽어버리신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우리가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심지어 그 고난을 당하다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너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난을 예수께서 다 경험해 보셨고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너희들을 예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이 열변입니다. 지금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복음에서 돌아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그들을 붙잡으면서 너희들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영광이고 부활이 약속되지 않았느냐. 그 영광을 참고 견디며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에 찬 인생을 영광스러움 속에 살아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절대 너희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의 고난 중에 두신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이다.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지를 너희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해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이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은 저 세상 어느 곳에 당신이 원하시는 인생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 사역을 생각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찾아오시는 열심으로, 그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 열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고난에 찬 인생을 죽음아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냐,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당당히 죽음 너를 맞이하겠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너를 맞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흥분에 찬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증언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참 안타까운 거죠. 다만 우리의 행복과 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는 안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님,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는 한 절도 쓰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저마치 미뤄두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 일 앞에 여러 가지 박해와 거절과 공격과 사회적 따돌림과 조롱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히브리서 서신의 수신자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능히 너희의 당한 고난도 뚫고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며 장차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선언으로 위로하고 있는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이전 삶이 답이다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신앙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결코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주의 영광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그 아름다움을 꺾을 수도 없으며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된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헛되이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힘을 더하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